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곧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등장하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누가에서는 어떤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묘사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의 청년은 40세 이하의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한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갖고 있는 재력이 있었고 또한 율법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러울 만한 사람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귀중한 영향력, 인지도를 갖고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생,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영생의 질문, 바로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인류에게서 가장 큰 상실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모두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달려와서 꿇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자신의 영혼의 영생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자, 해결하고 싶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꼈던 가장 중요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본원적인 질문, 바로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풀지 못한 그 문제의 실타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할때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청년은 어쩌면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그 영생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방법론적인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답, 명쾌한 답을 기다리며 그 답을 자신을 실천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아닌 오히려 반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 봐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하고 있지 않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청년의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 속에 그 선함과 하나님으로 향한 신앙의 올바름으로 교정해 주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탈무드에서는 율법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에서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적인 선에서 자신이 공로와 또 의를 가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습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 율법적인 선을 이제 진정한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선의 원인자요 시혜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바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에게 자신의 그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자각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어쩌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 청년이 기다렸던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조건, 하나의 어떤 규칙, 그것을 컨디션을 내가 충족하면 나에게 주어질 대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십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파트인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에서 적극적인 명령, 무엇으로 하라라고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 부모의 계명은 5계명인데 이것을 뒤에 배치하시고 그 이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놓음으로써 이 전개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소극적 명령은 우리가 힘써 어떻게든 몸부림칠 수 있지만, 뭐뭐 하라라는 적극적 명령에서는 우리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이웃사랑의 큰 계명은 그 당시 유대사의 랍비들도 이 인간을 향한 십계명 중에 6개의 계명의 총요약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이웃사랑 계명을 뒤에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자신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의 자만을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기초로 선행과 공로와 헌신, 이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자신의 가치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성 숭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발현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라면서 율법에 순종했지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보았고 오늘 지금도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수혜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러한 말을 다시 뱉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는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의지도 다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질문을 기억합시다. 무엇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가 아니라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던졌던 자기 인식의 변화 속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영생은 내가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표현을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지요. 이어 22절에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명쾌한 현답이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히려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많은 재물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재물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을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 청년 당황합니다. 왜요? 그 재물에 자신의 마음이 놓여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 있고 자신의 근거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재물이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영향력을 무엇으로부터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과 삶을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일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애쓰고 있는가? 그토록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칭찬받고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청년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 보는 성경에서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의지적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표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표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바로 그 온전함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바로 그게 재물,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탐임인데요, 희생제사 때 드려지는 동물이지요. 그 동물에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이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요, 관계의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에게 그 온전함의 걸림돌이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하나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8절 자막 혹시, 네, 자막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히려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과 규칙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알 때,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인과 이 창조주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는 혹시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무 주님을 잘 알고 가까이하고 친근하지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떨림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 혹시 없을까요? 오늘부터 제주 선교를 필두로 우리 국내외 선교가 진행되죠. 이 선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축인 귀한 행사입니다. 귀한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고 사명일진데 만약 우리가 이 율법을 그와 같이 대했던 이 청년의 마음과 자세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의미와 내용 속에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릇되이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보단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이웃들, 또 선교에서 만날 영혼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교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예배도 돌아봅시다. 혹시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 전하기 쉬운 사람, 가기 쉬운 지역,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만 내가 보고 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교, 전도,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 우리의 모든 일상의 구도의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안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진정한 소통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지로 가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질문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덮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나가는 선교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 그 십자가에 밝힌 그 복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제주 선교와 우리 모든 준비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